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처럼 고요했습니다. 작은 신음조차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국을 호령하던 아람의 왕 벤하닷의 숨이 끊어진 순간입니다. 그의 옆에는 깊이 신뢰했던 한 사람만이 있습니다. 살인자, 아니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끔찍한 살인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장면으로 끝맺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탄으로 들떠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본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 오늘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9절로 구성된 하나의 스토리인 본문에는 세 명의 중심인물이 등장합니다. 벤하닷과 하사엘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 외에도 이들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인물 간의 만남 또는 사건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벤하닷이 누군가로부터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사엘에게 엘리사를 만나 묻고 올 것을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이어 두 번째는 하사엘이 왕의 명령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하사엘이 돌아와 벤하닷에게 보고하고 그 이튿날의 사건입니다. 한 장면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벤하닷이 누군가로부터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가면 그가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입니다. 이상 증상의 시점을 아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반드시 이것을 묻습니다. 함께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을 통해서는 아람 왕 베나닷의 병세가 마치 엘리사가 밤의 세계에 갔을 때 시작된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 병들었다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시점을 원문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역을 잘 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 소개합니다. 새번역 7장의 3절입니다. 7장의 상반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스쿠스에 갔을 때 시리아 왕 베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현대인의 성경 7절 상반절입니다. 한 번은 엘리사가 다메스쿠스에 갔을 때 그때 시리아 왕 벤하닷이 병들어 있었다.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당도하기 전에 이미 병들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병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음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그 시점을 사마리아 원정 이후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베나닷과 그의 군대는 목전에 승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내 식량은 이미 바닥났고 성내의 백성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자식까지 잡아먹는 폐륜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전쟁의 승패의 대다수는 물과 식량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견고하게 둘러싸인 성벽을 향해 아군의 희생을 감수시키기보다는 성 내로 들어가는 물자의 보급로를 차단해 그들을 줄이게 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투력 상실을 넘어 생존을 위해 투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형편이 딱 그랬습니다. 이튿날까지도 버티지 못했을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나닷과 그의 군대에게 갑작스레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 소리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병사들은 바꿔 말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진치고 있던 아람의 군대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헷 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의 소리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임하자 기세등등했던 사마리아 군대가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칼 한 번, 창 한 번 채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해질 무렵 하루도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물자를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과 낙타 같은 것을 타고 가면 될 것을 가져갈 수 있는데 왜 놓고 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헷 족속들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의 군대가 올 때 자신의 진영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자신들이 도망갈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된 이 사마리아 원정 사건을 통해 벤하닷 왕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으로 그의 병세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세푸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베나닷은 적어도 사마리아 원정에 가기까지는 직접 전장에 나갈 만큼 건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뒤 이어진 오늘 본문 그 사이에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엘리야의 예언 중에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언급이 되었던 하사엘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베나닷이 그를 콕 집어 이야기한 걸로 보아 깊이 신뢰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불러 내린 명령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고대 근동은 전통적으로 종교가 사회 전반에 아주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왕은 신이나 그의 아들 또는 그의 대리인쯤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한 왕이 이방의 선지자에게 예물을 들고 가는 것,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는 것, 왕권 유지에 왕권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나닷은 하사엘에게 예물을 준비해 묻고 오라 명했습니다. 여기서 무르라로 번역된 이 말에는 주의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어에서는 주의해서 묻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생사가 달린 주요한 문제였던 만큼 그 묻는 자세까지 낱낱이 언급한 것입니다. 베나닷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행동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나닷이 엘리사를 찾은 이유는 자신의 생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보고 싶고 자신이 언제쯤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강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장면이 전환됩니다. 하사엘이 왕의 명령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 직접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장면입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성경을 볼 때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독특한 표현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기자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세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물론 왕이 자신의 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물품의 양과 크기가 그의 신하의 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양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일한 기자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음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본문의 구절과 같이 좋은 물품을 예물 삼아 낙타 한 마리에 싣고 갔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품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예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무엇무엇으로 예물을 또는 예물로 무엇무엇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반면 본문 구절에는 그 상세의 물품을 기록하지 않고 그 예물의 압도적인 규모를 표현하는 데 힘주고 있습니다. 낙타 40마리에 실린 그 예물의 무게는 얼마나 됐을까요? 과연 그 부피는 얼마나 됐을까요? 동물원에 갇힌 한두 마리의 낙타가 아니라 한 무리의 낙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몽골의 고비 사막에 실제 낙타를 키우며 사는 유목민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승합 차량으로 낙타떼가 몰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리기는 고사하고 더워서 열어두었던 창문마저 재빨리 닫았습니다. 창밖으론 컴컴한 캄캄한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적게는 300kg, 많게는 약 700kg까지 나가는 낙타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가축이 아닙니다. 길이가 2m고 높이가 3m인 이 가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동물입니다. 가까스로 낙타 무리의 주인이 우물을 기르러 나오면서 낙타들의 시선을 빼어서 준 덕분에 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의 무게는 약 100kg에서 적게는 100kg에서 400kg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어림잡아 계산해도 40마리 낙타에 실을 수 있는 예물의 무게는 약 4천 몇 킬로죠? 네, 4천 킬로에 가까이 됩니다. 4톤입니다. 이것을 현 시가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1킬로 골드바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천억입니다. 공이 10개, 11개입니다. 다메섹은 애굽, 시리아, 아랍, 메소포타미아 사이에서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큰 상업도시였습니다. 시시하고 작은 도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당시로부터 850년이 지나 바울이 회심을 경험했던 그 도상에 있었던 그 도시 역시 다메섹이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절은 그곳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한동안 여기에 머물 겁니다. 다메섹의 좋은 물품 최소 2천억. 이것을 통해 우리는 베나닷의 병세의 심각성과 생을 갈망하는 그의 대단한 욕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물과 더불어 곧장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스라엘에서 왕들이 종종 선지자를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왕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극도로 낮춰 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베나닷의 명령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당시 그 레반트 지역의 정무 감각에 뛰어났던 하사엘의 어휘, 감각적인 어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기서 더욱 분명한 것은 병의 회복 여부입니다. 병이 낫겠나이까로 번역되었는 원문에는 가벼운 병의 치료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그 중병의 치료 여부를 묻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이 주저없이 이어졌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반드시 살아난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이 무슨 역설입니까? 공동 번역은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그 병으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아뢰시오.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야훼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소. 병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벤하닷에게 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을 경고하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낙타 40마리에 가득 실어드린 다메섹의 모든 예물이 아까워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곧장 엘리사는 엘리사의 갑작스럽고 독특한 행동과 예언이 뒤따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분녀를 가르리라 운이로 번역된 원어는 눈물을 찔끔 흘리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실로 애통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민망할 정도로 쳐다보다가 애통해 하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에 당황한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주라 부르며 눈물의 이유를 묻습니다. 주라 부르는 것 역시 갑작스런 몰입에 이어진 하사엘의 감각적 어휘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훗날 이스라엘의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될 하사엘을 통해 벌어질 전쟁의 참혹상들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선 선지자 엘리사의 뺨 아래로 흐르던 뜨거운 눈물이 땅을 적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족과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시대의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사엘은 자신을 더욱 낮추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오늘날과 달리 당시 개는 썩은 고기를 주로 먹으며 시체마저 가리지 않는 전염병을 옮기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됐습니다. 이런 동물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극도로 혐오하거나 경멸하는 제한된 경우였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사무엘하 9장 6절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입니다. 저가 절하며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자 므비보셋이 자신을 낮추며 한 말이었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 앞에서 처음에는 자신을 당신의 아들 베나다시 나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내 주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과 달리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칼을 빼어 베어버릴 수 있는 초췌하고 연약한 선지자 한 사람 앞에서 하사엘이 이토록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자신의 숨겨온 야심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낱낱이 알고 있었던 선지자를 향한 경의였을 수도 있고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을 낙타 40마리와 함께 있었을 그 아람의 병사들 앞에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사엘이 돌아와 베나닷에게 보고하고 그 이튿날의 사건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다. 반쪽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베나닷의 처음 명령은 이 병에서 살아날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사엘은 베나닷에게 결코 들은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으로는 죽지 않으나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사엘의 야심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베나닷이 지금처럼 병상에 누운 채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병에서 낫겠다, 살아나겠다 이렇게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장면 전환과 간결한 이야기 속에서 무게 전환이 옮겨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장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이 곧장 이어집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원문에는 그러나 무엇무엇이 발생했다 또는 결국 이렇게 되었다를 의미하는 와헤이라는 그 어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올 것이 왔구나.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하사엘이 그의 야심을 암살로 실행에 옮기는 순간입니다. 오래 고민할 여유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튿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도 이튿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베나닷의 건강이 회복되기 전에 엘리사를 함께 만났던 다른 아람의 사람들이 베나닷에게 진실을 낱낱이 아뢰기 전에 온전한 신뢰를 받아 왕의 병상으로 지금처럼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을 때,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하사엘은 지금 그 때라 생각했고 주저함 없이 상처 따위 남지 않는 잔혹한 방법으로 그를 신뢰했던 왕을 죽입니다. 물과 이불, 병상에 누워있는 왕의 옆에 항상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물에 이불을 적셔 왕의 얼굴에 덮어 누르는 순간, 5분 남짓한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주마등처럼 자신을 신뢰해준 왕에 대한 감사가 떠올랐을 법도 한데, 그의 야심은, 그의 욕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하사엘은 아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대림절 4주간을 지키며 그토록 기다리던 성탄,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 사람의 살해 현장으로 끝맺는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를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을 갈망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종교를 찾습니다.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없이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던, 예배생활을 잘하시던 분 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를 두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 저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을지 단정짓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벤하닷, 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던 그 왕도 죽음 앞에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물며 왕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을 확실히 믿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는 내내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연약한 세상의 한 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제 성탄을 기념하면서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둘째로, 더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높은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부정한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사엘,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했던 정무 감각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총명했던 두뇌와 전략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오래전에 알려주셨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역사의 전과 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된 그 하사엘, 본문의 다섯 장을 뒤로 넘기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남을 죽여가면서 왕이 된 그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물이 아닌 눈물을 크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엄청난 재물이 나옵니다. 1kg 골드바가 얼마였죠? 네? 아시잖아요. 왜 말 안 하세요? 5천만 원. 네, 4톤이면 얼마라 그러시죠? 네, 있잖아요.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워지는 겁니다. 누구나 값비싼 이 재물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반지, 귀걸이, 목걸이, 시계, 뭐 가방. 엘리사,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기준으로 170km 거리에 떨어진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갔었던 이유가 과연 그 재물 때문이었을까요? 초췌한 몰골, 피곤했던 그 육신을 가지고 그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코 그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짧지 않은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 엘리사가 그 엄청난 예물에 단숨에 외워져 버리는 그 예물의 크기에 눈길을 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마주하며 그 고통당할 백성들을 헤아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참된 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품목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재물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은 결코 그런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의 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그토록 기리던 성탄을 하루 지난 것이 오늘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우리의 실체를 이 시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없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공동체를 향해 공동체를 품으며 눈물을 마다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깊이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우리를 대신해 산 죄물이 되어가면서 고귀한 눈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삶, 내 뜻과 내 계획의 성취를 요구하며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께 예물 삼아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참된 눈물로 예물 삼아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목적 삼으며 주님과 동행할 때 이 삶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2018년 우리의 마지막 장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눈물로 예물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눈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로 말미암아 성탄의 은총이 보다 많은 이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끝맺어지기를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지 않은 기간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실상은 벤하닷, 하사엘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만이 전부인 양 좀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애쓰던 모습, 좀 더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를 향한 부정도 죄악도 서슴지 않았던 그 모습, 물질에 눈이 멀어 눈물샘이 마른 지 오래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성탄에 힘입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헤아리며 주님만을 목적 삼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소망합니다. 여전히 헐벗고 황폐한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주님의 이름도 모르고 알아도 믿지 못하고 있는 더없이 많은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성탄의 은총이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재물만을 예물로 삼아 드리는 것이 아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예물로 드리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